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요한복음 18장 19절서부터 40절까지 여기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어 내려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임은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 읽느냐.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서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로 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시키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소를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니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이 바라바는 강도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비록 적은 숫자들이 모였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는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을 의지하고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그 말씀에 더 강한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이제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붙들린 바 되는 그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리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요한복음 18장 19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쭉 읽고 커버를 했는데 그것을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면은 19절서부터 24절까지는 그 안나스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내역 속에 있고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26절 27절은 베드로의 믿음의 테스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이제 28절서부터 40절까지는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왕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accuse한 고소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동안 쭉 배울러 오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장례들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묶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장례들이 그동안 그 진리 앞에서 장례들이 말싸움을 하면 항상 지니까 그런 그 안갚음을 이제 여기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이제 받고 계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심판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 죽는다라고 그러죠. 두 번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잡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반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대로 죽이심을 당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에 좀 긴데 거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대제사장과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속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누군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65절 그 다음에 15장 1절에 쭉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나아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최고 모임, 결성 단체입니다.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과 여기 온 공회라고 그랬죠. 이 온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를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했다 이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소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소문이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한국에서 그 태블릿 PC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들 아우성을 치고 했는데 지금 결국 태블릿 PC가 아무것도 아니되는 그런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accusation 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지금 이 모습이 그 대제사장과 온 공회들이 하는 건데 지금 한국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것을 지금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의 지금 모습들이 옛날 그 사람들 똑같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가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한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정죄 사형거리로 이제 정죄를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혹은 그의 얼굴을 가리며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치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이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게 그 새벽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의 시간을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히시고 나서 잠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상의 군왕들이 이제 로마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심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묶여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의 모습인데 근데 이 내용을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잠 한 잠 못 자고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그 하속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틈에 끼어서 불을 쬐다가 탁 발각이 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앉았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첫 번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또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그랬더니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조명한다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거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나는 몰라 나는 뭐 알지 못해 나는 안 그랬어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무의식 중에 일어났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무의식 속에 나의 진실함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 베드로는 고백을 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계속해서 나는 죽어도 모릅니다 라고 계속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으면 죽을 테야 하고 이제 마지막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앞에 나와서 목을 자른다라고 할 때 그때에도 내가 그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게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내 그 부인이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항상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 받침이 되고 그러한 고백이 내 그 삶 속에서 이게 연속이 되지 않으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한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옆에서 콕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이 그 고백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금방 난 몰라. 난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안 믿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 된 인간들의 그 본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싶어서 자기 의지적으로 그랬겠어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 5시, 6시에 그때 닭이 첫 닭이 우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찔려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런 내용이나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너라 하더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런데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서 그 하속들들은 불을 가운데 두고 불을 쬐고서 있는데 예수님은 참대서 저쪽에서 이제 꿇어 앉아서 묶여서 있다가 그 먼 불빛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여기 사도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여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영계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영계. 그 당시의 모습을 영계에서부터 밑을 내려다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탄의 영, 그 귀신들이 거기를 꽉 아주 빙글빙글빙글 맴을 돌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고소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귀신들들이 그 아주 그 괴상한 그 히스 소리를 내가면서 가득 채워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소름 끼치는 그러한 그 공중에 완전히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그 사탄의 졸개들 사탄들이 거기서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1980년대인가 90년대 초에 그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그 미국 작가가 쓴 소설에 This Present Darkness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Piercing the Darkness라고 하는 그 책에 그 한 미국의 마을에서 그 소수의 크리스찬 몇 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을에서 그 시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거버먼트 당국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 공격하는 이런 그 뒤에 배경에 영적인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그것을 잘 마련했어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 사탄이 공중에서 돌면서 얼마나 그 쾌재를 부리면서 거기를 더 어둡게 만들었을까 영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여기 기록은 없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자기가 잘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때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가졌을까? 그 가룟 유다가 사실 그 베드로나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 대신 자기가 행동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파는 거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늦었어요. 다 늦은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그 9명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없습니다.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 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세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잠을 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내가 육신 원이로 된데 내 마음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오히려 동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와서 사탄이 테스트를 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테스트한 사탄은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와서 우리를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감정으로 마음대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 듭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세대에 정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와서 들락날락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18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다시 한번 각오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를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거 다 처음부터 듣고 계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난 잘 예수 모릅니다. 난 잘 안 믿어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꼭 그 예수님이 붙잡힌 그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듣고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희희덕거리고 그리고 같이 따라가느냐.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그 반대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수모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또 직장 안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쪼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속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그 슬랭 속에 자기네들이 그 내뱉는 얘기가 Jesus Christ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Jesus Christ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해서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그 표현으로 그리고 화나는 표현으로 또는 마땅치 않다는 그 표현으로 Jesus Christ라고 하는 얘기를 내뱉어요. 그러면은 내가 크리스천일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받았냐.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대로 나도 같이 씩 웃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주님으로 섬기고 한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냥 들으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Don't talk like that. Jesus Christ is my Savior. He's my Lord. My King. 내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확실한 믿음과 그러한 존경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나를 오히려 그 다음서부터 말 조심하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세상. 내가 똑같이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웃고 그리고 장단을 치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뜨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내가 내 영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있으면서 내가 같이 그런 그 악한 영들 속에서 내가 있으면은 내 귀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내 눈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베드로는 그랬지 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중요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심판을 받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 이 사실 오늘 그 성경 공부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36절 37절 38절 앞에 부분까지 거기에 이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그 반응입니다. 빌라도의 반응. 빌라도가 새벽에 그 유대인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그 산헤드린 멤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오니까 그 빌라도가 밤에 자다 말고 그걸 깨워서 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러니까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깨우느냐 하면서 이제 빌라도와 그다음에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가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8장 3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 근데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행악자라는 얘기는 evil doer,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가서 바칩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더니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죽이는 마지막 결정을 빌라도에게 하라고 갖다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자기는 그 앞에 보면 그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내니 새벽이라. 지금 새벽 한 3시쯤 됐습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누구예요? 저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산헤드린 멤버들들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바 관정으로 끌 그 코트 앞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리고 저희는 이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더럽힘은 이제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유월절 그 만찬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죄인들 앞에 가지 않는다. 죄인에게서 자기는 멀리 떨어진다 하는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네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죄인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5절서부터 8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저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첫날하고 제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이제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전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 죄인을 앞에 놓고 거기 자기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죠. 출애굽기 12장 15절서부터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이 그 무교병을 그 무교절을 지키는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 그 자기네들이 거룩함을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 철저하게 그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면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를 싫어하는 일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을 압니다.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걸 알아요. 성경을 읽고 이것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징조와 성경이 같이 맞아가는 것을 압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그리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세상을 이제 같이 마귀하고 같이 춤추면서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복받으라 하면서 예.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것이 그 특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다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다 하면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다 할렐루야하고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 안에 들여보내달라고 바깥에서 이제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자, 그 교회 안에서 벼락을 다 하지만은 안에 성령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촛대는 다 옮겨졌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깨닫지 못해. 그리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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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성령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 예수님을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불두어 행악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빌라도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우리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당신이 빨리 사형 언도를 내리시오라고 이제 쭉 아우성을 칩니다. 촛불 흔드는 사람들이 탄핵하시오 탄핵하시오 해서 온통 촛불 무리들이 연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아서 사법부에다 남겨서 그를 탄핵해서 옷을 벗기셨는 얘기는 별로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3일에 내가 살리라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불만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내가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evil doer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촛불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두 단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나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속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빌라도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그러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여기 참 그 아이러니컬한 그런 대화가 오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섰으면은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빌라도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대화입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과 이 땅의 왕과의 대화입니다. 크리스찬이면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바 돼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게 분명히 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그 표현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촛불들이 날뛰고 있으면 같이 나도 그런가 하고서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 내 나라는 진리, 진리 편에서 있다. 진리를 증거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진리를 편에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내 나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 우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그것도 진리입니다. 진리. Truly, truly.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유를 갖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의 차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은 몸이지만은 예수님은 자유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진리의 본체이고 자유하신 분의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하세요.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의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에 비해서 그 육의 사람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자꾸 내가 이 땅의 왕이냐 그것만 자꾸 물어봐요. 자기의 위치가 이게 혹시나 쿠데타나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제 서로 빈대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대답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고 대신 물어봅니다. 진리.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빌라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 크리스천들의 그러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돌아봐야만 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그 기도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버지께 올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다르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서부터 멀리 가야 된다. 죄에서부터 멀리. 즉 뭐예요? 거룩함에서 거룩함에 남아 있어야 돼. 거룩함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악에 속해 있는데 악에 속하지 말고 거룩함 속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예. 어떻게 거룩해져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말씀을 같이 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이제는 공격을 해와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에 더 깊은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악령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 이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그 영분별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거룩하게 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탄이 말씀들을 공격을 하고 말씀들을 변형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이게 다르게 풀어서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 좋게만 하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죄악을 이렇게 들춰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찔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양심이 죽은 사람들,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깨닫지 못해요. 양심을 거리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들. 그래도 양심이 거리낌이 있으면 빨리 그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그런 그 죄악의 거리낌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얼마든지 하고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고 그냥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것이에요.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거룩함을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세상을 우리가 사는 그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대로 살려면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라는 얘기는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이 반대하는, 세상이 핍박하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왕따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만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고 내가 주는 평안을 내게 마음에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신부로 우리가 세마포로 갈아입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악합니다. 끝까지 점점 더 악해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39절 40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면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라 합니다. 이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면을 할 때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노총 제일 빨갱이 앞잡이였던 한상균이를 석방하라. 라고 지금 데모하고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이 세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다 그대로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크리스천들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세상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무슨 민노총 무슨 노총 여기에 그러한 그 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특권이고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악을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와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심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불법 속으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같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내가 비록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서 섰을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그 담대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하는 선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또 유대인들과 베드로 사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매일매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는 이것을 무의식 중에 부인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서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같이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기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우리 주